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우리를 구하는데 엘리가 그의 입을 주시는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영원히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제가 한참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88년도 때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때 유행했던 복음성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러면서 막 율동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의 단골 메뉴로 뭐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어. 그러면서 막 밟아버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막 열정으로 한때 막 젊은이 사역을 하고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강하심도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만은 참 주님께서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느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처음에. 그리고 다시 38년 동안 방황을 하고 40년째 들어갈 때에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두 번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랑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 때가 나의 백성 자측에 살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세미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군대를 간다거나 혹은 출가를 한다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아기를 낳거나 그러면 야 아기는 그렇게 키우라는 거 아니야 그러고 뭐 그렇게 쌓아 키우는 게 아니야 뭐 이러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법이 야 군대를 가서 말이야 아빠 시대는 이렇게 했고 뭐 아이들이 저 해외여행을 가면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앞서가지 않아요? 자녀들보다 부모들 맞아요? 부모들은 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냥 자식들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도 더 챙겨주고 싶고. 제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고 또 광야에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인데 이제 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 자녀들이 어떻게 버틸까. 그런 원리를 신명기에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맥추감사절의 이 절기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자, 신명기 1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단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의 섬세함과 자상하심을 보시면 감사하겠어요. 6장 9절, 16장 9절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 수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질문.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얘들아,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3년 동안의 과수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아마 원해 쪽에 계신 분, 우리가 땅이 황폐화되었을 때에 땅이 휴지기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그 땅은 할례를 받지 못한 땅이므로, 그러니까 땅이 아직 황폐했으므로 3년 동안 과일을 먹지 말고 4년째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고 5년째 때 비로소 수입으로 잡아라. 이게 레위기 19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3년 동안 과일을 못 먹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첫 보리 수확을 주식인 보리 수확을 드려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대답할 때까지 또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1절에,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거는 복잡하게 표현했지만은 네가 눈을 들어서 함께 먹을 사람은 다 불러다가, 이런 뜻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목구멍도 포도청이에요. 내 목구멍,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따라서 쉽게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이렇게 첫 수확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힘을 다하여 드리라 했던 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아, 어려웠겠네요. 대답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이 77절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여러분 12절 화면을 통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명령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기억을 해라. 조금 잘 사니까 뻗대기도 하고 교만한 거 하나님 보기 싫다.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반석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올챙이 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하고 더 긁어모으고 하는 그 모습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얘야, 그날이 오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에게 첫 마음, 첫 물질, 첫 중심,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기만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알았어.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과거를 뒤돌아보면 말입니다. 있어도 살고 그 다음에 왜 안 하세요? 없어도 살아왔잖아요. 아주 부족한 듯이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거 이제 하나님 백 믿고 마음껏 함께 객들과 고아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살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이 한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정확한 신앙의 원리를 지켜낸 이 한나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살 때는 사실 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프레셔가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기능을 상실했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뭐했다 했습니까? 나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의 기능과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랐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희귀한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았던 시기였다. 이 제사장들이 얼만큼 타락을 했냐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알겠어요. 22절, 사무엘상 2장 2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세 번째는 하면 안 됩니다.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아셨죠?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자 이런 삶이 뭐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암울한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시대가 암울한 거죠. 자,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회중들,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 올라갔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 의식들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도 자기의 부인 나와 아내 한나와 함께 매년 올라갔고 절기를 지켰고 예배를 지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절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6절, 1장 6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와 분인나가 얼마나 싸웠는지 여기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적수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대적자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라이벌이다. 그러니까 이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한나와 분인나와 엘가나와 자손들이 제사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딱 제사를 들고 내려와서 둘이 개와 고양이처럼 싸워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막 멱살을 잡고 막 쏘고 막 이런 게 적수가 되었다. 암울하죠, 시대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12시, 12시 10분 사이에 예배가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막 불렀는데 만나홀에 내려가서 자기 심기를 건드린다고 거기서 으르렁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게. 아니,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회개하겠나이다 해놓고 자기 심기 건드니까 저 만나홀에 가서 단 10분 지나서 아니면 여러분 30분 지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 거.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됐냐면은 여기 그 단어에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제가 히브리서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에 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걸 다시 끌어낼 거예요. 이 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그 격동케 하였다. 괴롭게 하였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심장을 후려팠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해서 막 우레가 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만나고 오면 막 천둥이 나도 모르게 막 가슴 속에 막 심장이 막 꽂히는 것 같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호산나? 야 이렇게 사람이 가슴을 뒤집어 놓나. 격동케 하고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악한 죄는 자기 연민이다. 영어로 하면은 self pity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안쓰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나만 사랑받아야 돼요. 나만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행해도 안쓰럽지 않은 겁니다. 왜요? 나만 안쓰러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눈에 차지 않은 겁니다. 왜요? 자기 연민으로 똘똘 뭉치니까. 이것은 반대급부적으로 반대적인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 셀프 PT를 반대로 해석해도 동일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보호. 반대적으로 철저히 자기만 만족해야 되고 자기만 유익해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한껏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셀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분인나 자기 연민이에요. 열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남편이 한나를 사랑한다는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연민이 그래서 그냥 우레를 보내고 말해요. 천둥을 쳐버리고요. 그러면서도 마치 이것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악함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종교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들어요. 그러나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분명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의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껏 판단을 하고 자기 마음껏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또다시 분인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참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뭔지 알아요? 성경의 좋은 주인공은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악한 거는 옆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인나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을 때 도끼 눈을 뜨고 야, 저 사람 나한테 분인나였다 이래. 본인이 분인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게 네가 분인나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 것이 없었는가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늘 한나요만 합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축을 바꾸셔야 돼요. 나 중심의 세계에서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이 분인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보호, 자기 만족, 자기 유익으로 살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은 한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한다.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도대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나의 고통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좌우에 있을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고통과 역경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어떤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다. 이 부분에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고통이라는 단어로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금요기 되오셨던 이란의 아즈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광고 시간에 금요기도회나 이런 기도에 오십시오 하면 순종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금요기도회에 오십시오. 아멘이시죠? 이 아즈베르 목사님이 이란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집안으로 뭐 개인 비행기도 있었고 뭐 개인 별장도 있었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땅에서 정착을 하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력을 보니까 학사도 공부했고 또 석사도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을 얻을 줄 알았는데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란 사람이라는 이유로 직업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고통이죠. 그래서 친구의 제안이 빵집에 와서 빵을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뭐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막 꿈을 꿨는데 다 꺾이고 빵집에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즈베리 목사님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200명의 이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개종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을 재해석하셔야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메시지가 에베소 1장 11절 다 외우시죠? 모든 일을 따라 합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들어감을 믿습니까? 그 다음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다같이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환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 분인나와 달랐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에 가서 역정을 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우레를 가지고 대받아가지고 우레를 던져버렸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나는 이 문제를 여호와께 뭐 했다 했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해결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셔야죠. 언제까지 했느냐?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셔야죠.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시간에도 오래 기도했지만은 제가 이제 좀 수를 따져보니까 분인나의 자녀가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을 낳을 때까지 속에서는 우레를 계속 맞은 거죠. 분인나한테 막 맞고 또 통곡하고 열받고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쯤 됐을까? 한 20년 될 것 같습니다. 20년.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의 글을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일부 하시고 우리가 나머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도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껴놨던 문장, 하나님만이 진정한 작가요 원천이시고 우리는 배우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밤 잠을 지새우면서 그 감동의 물결에 동참하셨습니까? 저는 메시지를 끝나고 10시 반쯤에 와서 이제 씻고 그 11시부터 기대가 없는 광경을 보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감동 아니었어요?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자시고 원천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레파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 배우들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나는 자기에게 당한 고통과 슬픔 속에 좌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그 감동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동의 순간, 여러분의 감동의 드라마 같은 인생,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은 인생이 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면 외국 사람들 이상하게 보죠. 저 사람들 미쳤나? 막 뭐 부르짖고 손 들고 막 기도하니까 지네가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아 부르짖고 함께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속이 시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 금요기도에 와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말이에요. 아니, 성경학교 수련회 다가오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한번 뒤집어지면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할 텐데 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나 그게 궁금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거기까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고통의 기도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원에 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낸 것뿐입니다. 붓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통하다는 뜻이. 두 번째 뜻은 내 마음을 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겠습니다. 이 뜻이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은 최근에 고통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그런 감동의 레퍼토리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내용이 15절에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는 동안 시대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없는 암울한 시대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나의 마음속에. 제사장이 타락하고 리더자들이 타락하고 누구 하나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이 한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주여 창피하지 않도록 혹은 내 마음에 유익되도록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뀐 거죠. 주님이 이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의 모든 재물로 주님의 영광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도로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기적인 기도였지만은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은 한나가 기도를 이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계산이 없습니다. 한나는요. 마치 맥주 감사절에 첫 예물을 드릴 때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릴 때 계산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 이 자식을 주면 이렇게 키우겠다 이런 뭐 조건절도 없어요. 그냥 보면 온전히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길 나니까요. 제가 볼 때 세 가지의 축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축복 말씀드려요? 네, 이 말씀드려야 설교를 끝낼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회복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와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기뻐한다. 뭐가 회복됐습니까? 기쁨이 기쁨.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혼이 즐겁고 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대하면 그것이 기쁘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까 사용했던 단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단어라고요? 히브리어? 람. 아이고 호산나 오늘 뭐 100점 만점에 99점. 이 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나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레와 천둥이 나에게 막 쳐서 이것이 폭작됐는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에게 당한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데려치시는 우레로 변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원수는 여러분이 스스로 갚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우레로 확 치실 거예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면 두 번째 축복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1절에 보면은 내 뿔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보면 기름 부은 자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나의 자그마한 정성이, 나의 자그마한 첫 마음이, 첫 시간이, 첫 재물이, 첫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본 것이 안나 봐요. 부럽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무엘상 2장 21절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돌봅니다. 본인을. 이런 거 들어봤죠? 주먹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읽어가지고 살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인생을 사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의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끝 아닙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돌보면서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아, 제대로 대답하셔요. 스스로 돌보시면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간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심을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첫 시간, 첫 물질, 첫 마음, 하나님께 주신 첫 사랑, 주님께서 마음을 받으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인 나의 자기중심적인 종교적인 삶을 접게 하옵소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철저히 통회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